I think I could turn and live with animals. They are so placid and self-contained. I stand and look at them long and long. 한 마리 짐승이 되어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저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있는 것을 나는 선 채로 오랫동안 짐승들을 바라본다. They do not sweat and whine about their condition. They do not lie awake in the dark and weep for their sins. They do not make me sick, discussing their duty to God.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 깨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 짓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들먹여 짜증나게 하지도 않는다. Not one is dissatisfied. Not one is demented with the mania of owning things. Not one kneels to another, nor to his kind that lived thousands of years ago. 불만을 드러내는 놈도 없고 소유욕에 혼을 빼앗기는 놈도 없다. 다른 놈이나 먼먼 조상에게 무릎 꿇는 놈도 없다. Not one is respectable or unhappy. Over the whole earth. 이 지구를 통틀어 보아도 어느 한 마리 점잔 빼는 놈도 불행한 놈도 없다. Walt Whitman의 Song of Myself. 나 자신의 노래 파트 32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작품이죠.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서문에 인용된 시이기도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 이제 2시간을 남겨놓고 있네요. 그리고 한 해의 끝이 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한 날이죠. 어떠신가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날이라면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2012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런입니다.
올 한 해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계획도 세우셨나요, 케일런?
네, 저는 매해 똑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남자친구 사귀기, 뭐 다이어트하기, 기타 등등. 왜 웃으세요?
아, 전 흐뭇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이승열 씨는요?
저 역시 공연 열심히 잘하고 네. 또 출시될 앨범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뭐 그런 네. 정도죠. 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책을 펼치면 길이 보인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 누가 한 말이었던가요? 어쨌거나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작품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름 고민을 하다가 선정한 작품은 철학자의 에세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죠.
네, 원제는 The Conquest of Happiness인데요. 정복이란 말이 꽤 저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법정 스님의 추천서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철학자의 에세이란 말에 혹여 난해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 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을 전해주는 실용서거든요. 1930년에 발표된 책이지만 소제목들을 보면요. 최근에 출간된 어떤 실용서보다 더 알차게 들립니다.
네,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자기 안에 갇힌 사람, 이유 없이 불행한 당신, 경쟁의 철학에 오염된 세상, 인생의 끝 권태, 불합리한 죄의식, 모두가 나만 미워해.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철학자 러셀이 말하는 사회적 행복론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그를 통해 행복을 정의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에세이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사랑, 열정, 그리고 소통. 이라고 합니다. 낯설지 않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른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러셀의 시야를 거치면 합리적이면서도 실속 있는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드리는 신년 선물로 버트란 러셀의 행복의 정복 번역서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요. 문예출판사에서 행복의 정복 번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권에 함께하는 새해 특선 행복의 정복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가는 실질적인 길을 안내해 주길 기대하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영미문학원 홈페이지 home.ebs.co.kr/engle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et ENGLIT고요.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또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음악의 테마는 단연 행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REM의 Shiny Happy People 이 음악 듣고 행복의 정복 첫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 에세이에서 나는 문명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일상적인 불행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즉, 분명한 외적 원인이 없으니 달아날 길이 없는 것 같고 달아날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참아내기 힘든 불행을 치유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런 불행은 대개 세계에 대한 그릇된 견해, 잘못된 윤리와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열정과 욕구를 짓뭉갠다. 이런 불행은 개인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다. 나는 보통의 운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전에 내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나는 선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 나이 5살 때부터 나는 앞으로 한참 남은 인생이 지루할 거란 생각에 우울했었다. 사춘기 때에는 인생을 증오해서 늘 자살할 생각만 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삶을 즐기고 있다.
I enjoy life. I might almost say that with every year that passes, I enjoy it more. This is due partly to having discovered what were the things that I most desired and having gradually acquired many of these things. Partly it is due to having successfully dismissed certain objects of desire, such as the acquisition of indubitable knowledge about something or other, as essentially unattainable. But very largely, it is due to a diminishing preoccupation with myself. Like others who had a Puritan education, I had the habit of meditating on my sins, follies, and shortcomings. I seemed to myself, no doubt justly, a miserable specimen. Gradually, I learned to be indifferent to myself and my deficiencies. I came to center my attention increasingly upon external objects, the state of the world, various branches of knowledge, individuals for whom I felt affection. External interests, it is true, bring each its own possibility of pain. The world may be plunged in war. Knowledge in some direction may be hard to achieve. Friends may die. But pains of these kinds do not destroy the essential quality of life, as do those that spring from disgust with self. And every external interest inspires some activity, which, so long as the interest remains alive, is a complete preventive of ennui. Interest in oneself, on the contrary, leads to no activity of a progressive kind. It may lead to the keeping of a diary, to getting psychoanalyzed, or perhaps to becoming a monk. But the monk will not be happy until the routine of the monastery has made him forget his own soul. The happiness which he attributes to religion, he could have obtained from becoming a crossing sweeper, provided he were compelled to remain one. External discipline is the only road to happiness for those unfortunates whose self-absorption is too profound to be cured in any other way.
"지금의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점점 더 즐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즐기게 된 비결은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알아내서 대부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선 깨끗이 단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즐기게 된 가장 큰 비결은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에 있었다.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나 역시 나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결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불행한 괴짜로 여겼었다. 그러나 점차로 나 자신의 결점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내 외부의 대상, 즉 세상 돌아가는 것, 여러 분야의 지식,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외부적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그 나름의 고통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자신에 대한 혐오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달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괴하지는 않는다. 외부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으면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바람에 불행해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외부적인 훈련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Self-absorption is of various kinds. We may take the sinner, the narcissist, and megalomaniac as three very common types. When I speak of the sinner, I do not mean the man who commits sins. Sins are committed by everyone or no one, according to our definition of the word. I mean the man who is absorbed in the consciousness of sin. This man is perpetually incurring his own disapproval, which, if he is religious, he interprets as the disapproval of God. He has an image of himself as he thinks he ought to be, which is in continual conflict with his knowledge of himself as he is. If, in his conscious thought, he has long since discarded the maxims that he was taught at his mother's knee, his sense of sin may be buried deep in his unconscious, and only emerge when he is drunk or asleep. Nevertheless, it may suffice to take the savor out of everything. At bottom, he still accepts all the prohibitions he was taught in infancy. Swearing is wicked, drinking is wicked, ordinary business shrewdness is wicked, above all, sex is wicked. He does not, of course, abstain from any of these pleasures, but they are all poisoned for him by the feeling that they degrade him. The only pleasure that he desires with his whole soul is that of being approvingly caressed by his mother, which he can remember having experienced in childhood. This pleasure being no longer open to him, he feels that nothing matters. Since he must sin, he decides to sin deeply. When he falls in love, he looks for maternal tenderness, but cannot accept it, because, owing to the mother image, he feels no respect for any woman with whom he has sexual relations. Then, in his disappointment, he becomes cruel, repents of his cruelty, and starts afresh on the dreary round of imagined sin and real remorse. This is the psychology of very many apparently hard-boiled reprobates. What drives them astray is devotion to an unattainable object, mother or mother substitute, together with the inculcation, in early years, of a ridiculous ethical code. Liberation from the tyranny of early beliefs and affections is the first step towards happiness for these victims of maternal virtue.
"자기 자신에게 몰입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죄인,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 이렇게 세 유형이다. 첫 번째, 죄인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죄인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탓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설정되어 있다. 이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현실의 자기가 끝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죄의식은 평소 땐 잠재의식 속에 갇혀 있지만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하기엔 충분하다. 어릴 적에 배웠던 것부터 모든 것이 죄인에겐 금기로 여겨진다. 욕하는 건 나쁘다. 술 마시는 건 나쁘다.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건 나쁘다. 라는 식이다. 물론 그는 이런 쾌락의 어느 한 가지고 자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타락해 간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국 어차피 죄를 저지를 것이라면 크게 저지르자 라고 마음먹게 된다. 가령 죄인 유형의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애정을 기대하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육체적 쾌락을 함께하는 여자에 대해선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는 애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 그는 절망에 빠져 잔인하게 행동하고 잔인한 행동을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상상 속의 죄악과 실제 하는 뉘우침 사이를 지루하게 맴돈다. 이들을 빗나가게 만든 것은 어머니 혹은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와 같은 완벽한 대상에 대한 애착, 어린 시절에 주입된 도덕적 규칙이다. 이 애착과 규칙을 버릴 때에만 그는 행복에 다가설 수 있다. 이번에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Narcissism is, in a sense, the converse of an habitual sense of sin. It consists in the habit of admiring oneself and wishing to be admired. Up to a point, it is, of course, normal and not to be deplored. It is only in its excesses that it becomes a grave evil. In many women, especially rich society women, the capacity for feeling love is completely dried up and is replaced by a powerful desire that all men should love them. When a woman of this kind is sure that a man loves her, she has no further use for him. The same thing occurs, though less frequently, with men. The classic example is the hero of that remarkable novel, Liaison Dangereuse, which describes the love affairs of French aristocrats just before the revolution. When vanity is carried to this height, there is no genuine interest in any other person. and therefore no real satisfaction to be obtained from love. Other interests fail even more disastrously. A narcissist, for example, inspired by the homage paid to great painters, may become an art student. But as painting is for him a mere means to an end, the technique never becomes interesting, and no subject can be seen except in relation to self. The result is failure and disappointment, with ridicule instead of the expected adulation. The same thing applies to those novelists whose novels always have themselves idealized as heroines. All serious success in work depends upon some genuine interest in the material with which the work is concerned. The tragedy of one successful politician after another is the gradual substitution of narcissism for an interest in the community and the measures for which he stands. The man who is only interested in himself is not admirable and is not felt to be so. Consequently, the man whose sole concern with the world is that it shall admire him is not likely to achieve his object. But even if he does, he will not be completely happy, since human instinct is never completely self-centered, and the narcissist is limiting himself artificially, just as truly as is the man dominated by a sense of sin.
"자기도취는 자신을 찬미하고 또 남들에게 찬미를 받고 싶어하는 태도이다. 부유한 여자들에게서 이런 성향이 간혹 드러나는데 그들은 사랑을 느끼는 능력은 전무한 가운데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욕망에 시달린다. 정작 이런 여자는 한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 남자를 헌신짝처럼 쳐버린다.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남자에게도 자기도취 성향은 발견된다. 그 전형적인 본보기가 소설 위험한 관계의 남자 주인공이다. 허영심이 이 정도로 깊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사랑을 통한 진정한 만족감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이 다른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오로지 세상의 존경을 받기 위해 그림을 선택한 화가 자신을 주인공 삼아 이상화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소설가가 그렇다. 이들에게 작품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다. 기법도 주제도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 작가가 작품의 소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작품의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이거늘 자기도취에 빠진 예술가는 이를 알지 못한다. 설령 목적을 달성한다 해도 자기도취에 빠진 예술가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인간의 본능은 완전한 자기 중심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기도취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과 마찬가지로 늘 자신을 인위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
The megalomaniac differs from the narcissist by the fact that he wishes to be powerful rather than charming, and seeks to be feared rather than loved. To this type belong many lunatics and most of the great men in history. Love of power, like vanity, is a strong element in normal human nature, and as such is to be accepted. It becomes deplorable only when it is excessive, or associated with an insufficient sense of reality. Where this occurs, it makes a man unhappy or foolish, if not both. The lunatic who thinks he is a crowned head may be, in a sense, happy. But his happiness is not of a kind that any sane person would envy. Alexander the Great was psychologically of the same type as the lunatic. Though he possessed the talent to achieve the lunatic's dream, he could not, however, achieve his own dream, which enlarged its scope as his achievement grew. When it became clear that he was the greatest conqueror known to fame, he decided that he was a god. Was he a happy man? His drunkenness, his furious rages, his indifference to women, and his claim to divinity suggest that he was not. There is no ultimate satisfaction in the cultivation of one element of human nature as the expense of all the others, nor in viewing all the world as raw material for the magnificent of one's own ego. Usually the megalomaniac, whether insane or normally sane, is the product of some excessive humiliation. Napoleon suffered at school from inferiority to his schoolfellows, who were rich aristocrats, while he was a penurious scholarship boy. When he allowed the return of the émigrés, he had the satisfaction of seeing his former schoolfellows bowing down before him. What bliss! Yet it led to the wish to obtain a similar satisfaction at the expense of the Tsar, and this led to Saint Helena.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과 달리 매력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많은 정신병자들, 그리고 역사상 위인들이 대개 이 부류에 속한다. 권력 욕구는 허영심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인간 본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그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거나 뒤떨어진 현실 감각과 결합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은 불행한 인간이 되거나 어리석은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불행하면서 또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는 어떤 의미에선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행복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심리학적으로는 정신병자였다. 그러나 그에겐 꿈을 이룰 능력이 있었다. 문제는 꿈을 이룰 때마다 꿈의 범위를 넓혀갔기 때문에 결국 꿈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된 끝에 마침내 신이 되기로 결심한 것을 보라. 과연 그 후 그는 행복했을까? 술에 젖어 지내고 난폭하게 화를 내고 여자에게 무심해졌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과대망상은 병적이건 정상적이건 모두 심한 굴욕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 가난한 장학생이었던 나폴레옹은 부유한 귀족 자제의 학생들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 훗날 국외로 망명했던 귀족들의 귀국을 허용했을 때 그는 옛날 학우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런 신나는 경험을 한 나폴레옹은 러시아 황제를 재물삼아 비슷한 만족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당하고 말았다. 불행의 심리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다. 어린 시절에 정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새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불행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어떤 만족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기분 전환만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쾌락의 광신자가 된다. 그는 생명력을 줄여서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려 한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는 건 일시적인 자살이나 다름없다. 술에 취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불행을 잠시 중단시키는 데서 오는 순간적이고 소극적인 행복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자신의 불행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불행의 원인을 우주의 본질로 돌려버리는 사람. 이런 태도야말로 지식인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이성적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마저도 헛된 것이라고 치부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가치를 믿는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은 대담하고도 빈틈이 없는 사랑.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되 나쁜 것을 눈감아주지 않는 사랑. 그리고 신성한 척, 거룩한 척하지 않는 사랑이다.
To say shortly why one values love is not easy. Nevertheless, I will make the attempt. Love is to be valued in the first instance, and this, though not its greatest value, is essential to all the rest, as in itself a source of delight. O love, they wrong thee much, that say thy sweet is bitter, when thy rich fruit is such, as nothing can be sweeter. The anonymous author of these lines was not seeking a solution for atheism or a key to the universe. He was merely enjoying himself. And not only is love a source of delight, but its absence is a source of pain. In the second place, love is to be valued because it enhances all the best pleasures, such as music and sunrise in mountains and the sea under the full moon. A man who has never enjoyed beautiful things in the company of a woman whom he loved has not experienced to the full the magic power of which such things are capable. Again, love is able to break down the hard shell of the ego, since it is a form of biological cooperation in which the emotions of each are necessary to the fulfillment of the other's instinctive purposes.
"사람들이 사랑을 소중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사랑은 그 자체가 기쁨을 빚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시인이 쓴 한 시를 읽어보겠다. 오, 사랑. 사람들은 그대를 지나치게 헐뜯는구나. 그대의 달콤함이 쓰디쓰다고, 그대의 풍성한 열매가 너무나 달콤하여 다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을 때조차. 이 시는 우주의 비밀문을 여는 열쇠를 찾고 있지는 않다. 단지 즐기고 있을 뿐이다. 사랑은 기쁨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둘째, 사랑은 아름다운 음악과 산에서 보는 해돋이, 보름달 아래 펼쳐진 바다와 같은 최상의 쾌락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소중하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남자는 이러한 경험이 주는 마법의 힘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은 생물학적 협력의 한 가지 방식이며 자아의 굳은 껍질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각각 느끼는 흥분은 상대방의 본능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There have been in the world at various times various solitary philosophies, some very noble, some less so. The Stoics and the early Christians believed that a man could realize the highest good of which human life is capable by means of his own will alone, or at any rate without human aid. Others again have regarded power as the end of life, and yet others mere personal pleasure. All these are solitary philosophies in the sense that the good is supposed to be something realizable in each separate person, not only in a larger or smaller society of persons. All such views, to my mind, are false, and not only in ethical theory, but as expressions of the better part of our instincts. Man depends upon cooperation and has been provided by nature, somewhat inadequately, it is true, with the instinctive apparatus out of which the friendliness required for cooperation can spring. Love is the first and commonest form of emotion leading to cooperation,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love with any intensity will not be content with a philosophy, that supposes their highest good to be independent of that of the person loved. In this respect, parental feeling is even more powerful. But parental feeling, at its best, is the result of love between the parents. I do not pretend that love in its highest form is common, but I do maintain that in its highest form, it reveals values which must otherwise remain unknown, and has itself a value which is untouched by skepticism, although skeptics who are incapable of it may falsely attribute their incapacity to their skepticism.
시대마다 각가지 고독의 철학이 존재했다. 가령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초기 기독교도들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또는 다른 인간의 도움 없이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권력을 삶의 목표라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개인적 쾌락을 삶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한 개인에 의해서 선이 실현된다고 믿을 때 나는 그것을 고독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고독의 철학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다. 그릇된 윤리학이며 인간 본성이 가진 우월한 성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확한 철학이다. 인간은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협력에 필요한 우정을 만들어낸다. 이 본능적 장치가 물론 완벽한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랑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최초의 감정 형식이다.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감정 형식이다. 강렬한 사랑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선은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이 더 강렬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부모의 사랑은 부부 사이의 사랑의 결실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주장하는 최고의 사랑은 자칫하면 알려지지 않을 뻔한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주며 회의주의자가 손댈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투데이즈 북마크.
버트랜드 러셀은 1872년 5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영국 수상을 두 차례나 역임한 존 러셀 경이었죠. 아버지 앰버리 자작은 부인의 자유연애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엔 사회적인 금기였던 피임에도 적극 찬성하고 철저한 무신론을 주장했던 급진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과 대부였던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영향을 받아 버트랜드 러셀 역시 18살의 어린 나이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후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교우를 쌓으면서 철학자로, 수학자로, 여성 성해방 운동가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반전과 반핵, 평화운동에 생애를 바쳤고 철학적 해안이 빛나면서도 위트와 예술성을 갖춘 저서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서양 철학사, 행복의 정복, 게으름에 대한 찬양,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종교와 과학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미문학관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문예출판사에서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도서와 캐런 맥퀘스천의 소설 집으로 가는 먼 길 이북을,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종로 시네코아 비나리 전용관에서 공연 중인 월드비트 비나리 1월 16일 수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테마 음악 소개합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If I Rule the World 들으셨고요. 2012년 영미 문화권을 마무리하는 노래는 Auld Lang Syne, 기타 보컬 듀오 마이리 캠벌과 데이브 프란시스의 애잔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즐거우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2013년의 첫날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Happy New Year!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Happy New Year!